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해군은 오늘 동해상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한 전술 훈련과 함대함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차기 호위함인 경기함, 이 밖에 잠수함 등 함정 2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훈련 가운데는 경기함에서 함대함 유도탄인 해성 1을 발사하는 실사격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한국군이 개발한 해성 1 함대함 유도탄은 미 해군의 하푼 유도탄과 성능이 유사합니다. 이어 또 다른 호위함 마산함에서도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하푼 함대함 유도탄이 발사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국지도발 대응과 대수상함전, 대유도탄전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나친나와 전 태국 총리의 쌀 보조금 부실관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익낙 전 총리가 오늘 방콕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수십 명은 환호했습니다. 이어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익낙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심리에서 익낙 전 총리는 이번 재판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쌀 보조금은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쌀 보조금이 농가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낙 전 총리는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7월 21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란에서 거의 1년째 수감 중인 미국인 언론인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 오늘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 테헤란 주재 특파원인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6일 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머리아프 대변인은 리자이안 기자에게 적용된 네 가지 간첩 혐의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자이안 기자는 만일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10년에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200여 명의 이슬람 종교학자들이 자살 테러 공격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탈레반, 보코하람 등 테러단체들이 벌이는 자살폭탄 공격은 이슬람 방식이 아니라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만큼 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테러 공격이 파키스탄에서 소아마비 예방접종 활동을 벌이는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의료진을 공격해 살해하는 것은 최악의 범죄 행위이며 비이슬람교도들의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겁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학자들은 또 비이슬람교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으로 테러 공격을 받았던 프랑스 잡지사 샤를리 에브도의 대표 만평가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밝혔습니다. 샤를리 에브도의 대표 만평가 레날 리지에 씨는 오늘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중압감 등으로 더 이상 만평을 그릴 수 없다며 퇴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지에 씨는 지난 1월 테러 사건으로 동료들을 잃은 뒤 매주 표지 만평을 그리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다며 동료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지에 씨는 루즈라는 필명으로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그려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7일 이에 격분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샤를리 에브도 사옥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만평가 등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지난 3월 공사용 구조물 붕괴로 13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한국 삼성그룹 베트남 현지 한국 관리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베트남 하틴주 경찰 대변인은 오늘 삼성그룹의 베트남 현지 계열사인 삼성 CNT 베트남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이재명 씨와 김종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노동안전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1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서한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교육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우선 조업 중인 기업체를 방문해 북측 근로자를 만나 격려할 생각이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20일 선발대가 미리 가서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천혜성 한국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개성공단 담당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총장은 한국 외교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주한 외교 공관장 70여 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반 총장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개성공단이 한국과 북한에게 상생하는 윈윈 모델로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남북관계가 경우에 따라 냉각될 때도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건 다행이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기회에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평양 방문 여부도 주목됩니다. 반 총장의 방북은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의 폭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시험, 그리고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당장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 총장은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유엔의 외교적인 행보는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리더십 회의 개막 축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진정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체의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피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듯이 아시아 지역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 고립으로 성장의 혈맥을 가로막고 있는 한 진정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내부의 측근 인사들조차 연달아 숙청하는 공포정치로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과 인권을 비롯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북핵과 인권을 비롯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민관 교류와 인도적 민생 협력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재개를 촉구하고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제작 사업과 유전자 검사 사업의 조기 완료, 그리고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고 남북한이 협력의 통로를 열어간다면 단절된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새롭게 연결하고 역내의 전력망과 가스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서한을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응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9일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스스로 발표한 데 주목해 이번 시험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18일 서울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유엔 결의와 국제 기준에 어긋난 매우 도발적 행동이라고 규정해 유엔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대북 결의안 1718, 1874, 2087, 2094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뉴욕 현지 시각으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90일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 문제와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소집됩니다. 당초 북한의 SLBM 사출 시험과는 무관하게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지만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차원에서 했던 그 조치, 그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제재의 명분 축적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첫날인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서 3월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한 미군의 커티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날로 진화하며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지만 미한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매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19일 극동방송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록 낙후한 전력이지만 젊고 경험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재래식 무기가 더해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정세에 능숙히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want to be clear. Our alliance is strong, perhap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며 미한 양국은 내일 뛰지 않기 위해 오늘 함께 걸어갈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르티 사령관은 특히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언급하며 미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임무 수행 준비를 시켜주는 한편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갖춘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PAC-3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F-35 전투기 등에 대한 도입 준비에 착수했으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조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 지휘 통제 플랫폼 구축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 합동참모본부 참모부장과 주 아프가니스탄 미 부사령관, 미 육군 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 방문 중에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미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으며 자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현재 중국과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중국과 안보 경제 관련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달 30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탈북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ut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is regime.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지난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dditional financial sanctions.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영내 동맹국들과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터프츠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지난달 2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Going after third country Chinese banks and entities and individuals.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 제재하는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다만 이 같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 전문가인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of indictment is powerful. It might even have some deterrent effect. Some South Korean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은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18일 북한의 공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기간 중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며 중국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 숙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하원의 강경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5일 6,120억 달러의 예산이 담긴 내년도 국방 숙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69, 반대 151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방 예산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일련의 국방 정책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특히 올해 법안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 범주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던컨 헌터 의원이 합동 인질 구출 조정관직 신설을 제기하며 테러 지원국 범주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정안을 하원이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헌터 의원은 앞서 14일 하원 본회의에서 수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0 days after this bill passes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적대단체나 테러 지원국의 인질로 붙잡힌 미국인 구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터 의원은 특히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60일 안에 조정관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 법안은 헌터 의원이 수정안에 담은 테러 지원국의 범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은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수출관리법과 외국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제테러를 반복해서 지원하는 나라로 판단한 국가란 설명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북한도 테러 지원국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터 의원은 이날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인 인질들이 적대 세력과 테러 지원국에 억류될 것이라며 적어도 이를 담당할 최종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more Americans taken hostage,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t least have somebody where the buck stops.
미국인 인질이 억류된 나라에 미 연방수사위원이 없는 만큼 담당 위원과 인질 가족 등 모든 미국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최종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인 인질 관련 테러 지원국 범주에 북한이 포함된 건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전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국방수권법원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범주에 포함했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미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과 조율해 조항이 조정될 수 있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궁극적 권한은 오바마 행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나오면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란과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가 영변 냉각탑 폭파 등 미북 핵합의에 따라 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주범으로 북한 당국을 지목한 뒤 미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바 출신의 일리아나 로슬레티넨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겔 민주당 간사 등 여러 중진 의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지난 2월 북한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설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시도 등으로 의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인이 북한에 추가로 억류되거나 북한 정권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한다면 미 의회의 대북 강경 기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회계 감사원은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기술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80%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회계 감사원은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다양한 대북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행정명령 13,687호는 제재 대상을 특정 불법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하고 있고 상무부는 대북 교역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 차원에서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193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재의 폭이 미국보다 훨씬 크지만 회원국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We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member states were not filing the required reports to the UN on their
이번 보고서 작성을 지휘한 미 회계 감사원의 토머스 멜리토 국제 교육국장은 회계 감사원 홍보 방송에서 유엔 회원국 절반 이상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담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 2094호는 채택 이후 90일 안에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80%가 넘는 158개 나라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44개 나라에 이른다고 회계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국가가 많다며 이들 국가는 관세와 국경 순찰, 수출 통제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유엔 결의상 금지된 줄 모르고 북한과 경찰 훈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회계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멜리토 국제교육국장입니다.
So we asked the Secretary of State to work with the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reach out to states who have not.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와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핵 확산을 막고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을 일부 해왔지만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9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9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치료재활 물품과 영양식, 영양제 지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국과 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가운데 일부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한 것은 지난 2009년 민간단체인 등대복지회에 기금을 지원한 이후 6년 만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또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61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아동기금의 필수 백신과 의약품 지원 사업에 40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의 영양식 제공 사업에 21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영상 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있는 고령의 이산가족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영상편지 제작 비용으로 183만 달러가, 이산가족 사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비용으로 89만 달러가 각각 지원됩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 지원으로 북한의 장애인을 비롯해 영유아와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개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영유아 지원 사업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은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이번 지원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방침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서해상에서의 폭격훈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 잇단 무력 시위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2,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개 단체를 통한 추가 대북 지원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18일 VOA에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2,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3,900만 크로나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30%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18회 현재 65%인 209만 달러가 집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초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 IFRC의 대북 사업에 1000만 크로나, 미화 12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에 200만 크로나, 미화 24만 달러,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550만 크로나, 미화 6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영양 지원과 식수위생, 보건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나머지 112만 달러도 앞으로 대북 구호 단체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화 61만 달러는 국제 구호 단체 Save the Children에 배정됐습니다. 이 단체는 함경남도에서 식수위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프랑스 고단체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미어전스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이 단체와 함께 201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대북 의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아직 자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웬글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남도 내 병원과 보건소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웬글린 대변인은 현재 두 개 단체를 통한 추가 대북 지원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 연합체인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정기총회를 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를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줄여서 NCKPC라고 부릅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는 매년 연례 모임을 갖는데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NCKPC의 연례 모임은 매년 다른 주제를 통해 미국 내 한인교인의 역할을 모색하고 미국 내 7만여 한인 장로교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교육하는 자리입니다.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창조적인 이민교회가 지난 연례 모임의 주제였다면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사명으로 한반도 통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6월 16일부터 19일 나흘 동안 오후에는 장로교회 연례 총회로, 오전엔 북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7개의 워크숍이 100여 명 한인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현안으로 북한 인권을 다루게 되는데요. 미국 장로교단 연례 모임에서 북한 인권을 토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NCKPC의 신정임 사무총장은 이번 연례 모임에서 북한 인권을 주요 토론 의제로 다루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소식을 북한 동족들의 인권 유린, 이 인권 침해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 한국을 위하여 사명을 캐리 아웃해 나갈 수 있도록 모임의 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주제 토론을 맡은 한국 내 탈북자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의 임창호 교장은 북한 인권의 주인공으로 한국 내 탈북자들, 그것도 탈북 청소년으로 정했습니다.
청소년들, 자라나는 자녀들이 한국 학교여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말이 안 통하고.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동시에 겪고, 통일한국의 일꾼이 되어야 될 아이들로 훈련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각지대로 자꾸 몰리니까 이 아이들의 인권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통일 세대 북한도 알고 한국도 알고 남북한을 균형 있게 이제 알고 있고 또 파악하고 있는 자들로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져가야 된다.
임 교장은 한국 내 탈북자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해외 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해외 한인들이 한국 내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내 한인 대학원생이 6개월 동안 장대현 학교 교사로 일했던 사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이민사회 생활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에게 동일한 아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분들도 겪고 있구나.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니구나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동병상이라는 걸 봤어요.
임 교장은 탈북자는 북에서 남으로 해외 한인들은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이민자라는 공통점이 있어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 내 이민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장은 또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것에 남다른 의미를 뒀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이 됐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또 소련이 공산당 시작해가지고 70년 만에 막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아마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적을 예루살렘의 회복이나 보듯이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 거죠.
임 교장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한반도 통일을 해외 한인들이 함께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통일을 연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 있다며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연례 모임에서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북한의 인권과 통일을 공부하고 돌아가 교인들을 재교육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임 교장은 말했습니다.
보다도 많은 이야기 장에서 포럼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활성화되고 양성화되고 또 통일을 계몽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급작스럽게 붙던 통일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된 만큼 안정된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일은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계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의 신정임 사무총장은 하루아침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제까지 부족했던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 해외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부터 나흘간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교육 분야 국제회의, 세계 교육 포럼인데요. 앞으로 15년간 세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 교육 포럼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리나 부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여러 국제기구의 수장과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교육 장관, 차관을 비롯해 교육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회입니다. 1990년 태국에서 열렸고요. 2000년에는 세네갈에서 열렸는데 15년 만에 세 번째 교육 포럼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고요. 교육받을 권리, 형평성, 포용,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 이 다섯 가지 핵심 주제란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교육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포럼을 그 한국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체 회의에서는 그 교육이 발전을 이끈다 이런 주제로 특별 순서가 있는데요. 한국의 그 교육 발전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교육 접근성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그 ICT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ICT 활용 교육 혁신 지원 사업도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교육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첨단 교육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갖춘 첨단 ICT 활용 시범 교실을 구축하고 교원 연수를 지원하면서 국제사회 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말 들어봤는데요. 한국이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교육정책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겠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쟁 때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 교과서 제작을 지원받았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웠다면서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잊지 않았고 이제 한국이 그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교육 격차가 있는 국제사회 곳곳에 한국의 그 성장 비결, 특히 교육 성장 비결을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내일은 한국 교육부 장관과 페루라든지 뭐 10여 개 국가의 교육 장관과 양자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육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고요. 포럼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그 인천과 서울, 경기 등 그 우수한 교육 기관, 문화 유적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교육 포럼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널려진 사실입니다만 네. 최근 미국의 한 경제 매체가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다, 최고로 빠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부동의 1위다 이런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22.2Mbps. 1초에 한글 700자짜리 A4 용지 분량을 2,000장 정도 보낼 수 있는 속도입니다.
네.
한국 다음으로는 홍콩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인터넷 속도가 빠른 상위권 나라의 아시아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더 빠른 곳도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에도 이제 한국에는 광케이블선 공사가 진행된 곳이 꽤 많습니다. 100메가바이트 인터넷 속도는 이제 평범한 정도인데요.
네.
1초에 1024메가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통신 업체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이 집안에서도 이방 저방 모두 기가바이트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기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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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기가로 저방 기가로 저방
강력한 출력으로 집안 구석구석 빠르게 기가 와이파이
이제 기가로 쓰는 거야.
예, 참 재미있는 광고군요. 이 오페라 곡을 개사해서 피가로 대신에 기가로 같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인터넷 속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빠른 인터넷 속도 덕분일까요?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순위도 미국과 일본 등 그 해외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시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에 올랐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전라남도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의 그 도봉산 자락의 한 마을, 대구시 달성군의 마비정 마을의 경관 조성 사업이 한국의 국토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경관 대상의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순천이라면 몇 해 전에 국제 행사가 열렸던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렸었습니다.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숲을 조성해서 철새가 있는 습지를 만들었고요. 또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원을 아주 거대하게 조성을 했었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한국 최고의 경관상을 받게 된 이유는 자연 경관과 또 인공적인 경관을 잘 어우러지게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경관 자체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에도 가치를 평가하는 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관대상이라는 것이 그 2011년부터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경관을 만들어낸 지역의 사례를 찾아서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각 지역이 아름다운 경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가도록 하는 일종의 정책이군요.
네네. 최우수 경관상을 받은 서울 도봉구의 한 마을 역시 귀감이 되는 사례였는데요. 도봉산 자락에 사는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경관과 주변 환경을 바꾸는 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아주 활성화됐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대구 달성군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참여해서 마을의 아주 평범한 벽을 벽화로 만든 겁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L이 장악한 이라크 요충지 라마디를 이라크군이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후 처음으로 호주에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라크 소식부터 알아보죠.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던 ISIL이 주말 동안에 이라크 요충 도시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미군이 라마디 탈환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죠?
네, 이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한 후에 미국에서도요. ISIL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졌고요. 또 미군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ISIL의 라마디 장악을 미국 언론 등의 우려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하지는 않았고요. 또 이라크군의 라마디 탈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마디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라마디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2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과는 더 가깝고요.
네.
또 이 라마디는 시리아의 ISIL 거점인 이제 ISIL의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낙가와 이라크 중심부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ISIL이 시리아에서 이 무기와 병력 등을 이라크로 보내기가 더욱 용이해진 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스티브 워렌 미 국방부 대변인은요. 어제 브리핑에서 ISIL이 라마디를 점령한 데 대해서 밀고 밀리는 전투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부 후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도요.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겼지만 이라크와 협력해서 라마디를 탈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탈환 작전에 나서게 됩니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환 작전의 시기 등은 전적으로 이라크군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미군의 역할은 이라크 지상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미 지난 사흘간 라마디와 주변에서 ISIL 목표물을 겨냥한 32차례의 공습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편 미군 관계자는 라마디가 안바르주의 주도이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공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라크군이 라마디 방어에 실패하면서 이라크군의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익명의 미군 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VOA 방송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ISIL에 비해서 수적으로 매우 우세했음에도 라마디를 내주고 퇴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이라크 병력이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ISIL에 패하고 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라크 병력의 역할이 핵심적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의회에서도 특히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에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잠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정부는요, 이 특수부대 등의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제외하면 미군의 주요 역할은 이 공습 지원에 국한될 것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이라크 총리가 라마디 탈환을 위해 시아파 민병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아파 민병대 병력이 라마디 인근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시아파 민병대 병력들이 라마디 인근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는 현 시아파 이라크 정부를 지지하는 병력도 있고 또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력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앞서 이라크 정부군이 또 다른 요충지인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순위파 지역에서 시아파 병력들이 싸움을 하고 또 이들이 약탈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종파 갈등이 고조됐었습니다. 또 이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인 ISIL도 이를 선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민병대 병력을 배제했었습니다. 또 미군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라마디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가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네, 또 많은 주민들이 ISIL을 피해서 라마디를 탈출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 라마디가 안바르 주의 주도인데요. 안바르 주정부에 따르면 ISIL의 공격으로 라마디에서 5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요. 6,500명의 주민이 팔루자 등 주변 지역으로 피신했는데요. 유엔과 국제구호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라마디에서는 ISIL이 다른 도시들에서처럼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학살하는 등 또다시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호주에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오늘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에 무기 수출을 이제 자체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지난해 4월 아베 정권에서 이 원칙을 폐기하고 방위 장비 이전 원칙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죠.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무기 개발 기술을 해외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인데요.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호주가 일본의 전략적 협력국이고 공통의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이 호주와 공동으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호주는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독자 개발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일본 정부에 앞서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도 이제 참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이제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아주 극비에 묻혀있던 최신 잠수함 기술 정보를 호주에 제공하면서 호주가 이제 그 검토를 거쳐서 일본과의 공동 개발에 나설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입니까?
소류급 최신형 잠수함에 이제 관련된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류급 잠수함은 4,200톤 규모로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일반 잠수함 중에는 최대 규모고 또 최신형입니다. 물 위로 나오지 않고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또 최신 기술이 집약돼 있어서 적에게도 잘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일본의 잠수함 기술로 알려져 있고 일본이 현재 1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6척이 소류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호주가 만약에 일본과 최종적으로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 삼각 군사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거란 예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 사는 북미 대륙 북동부에 정착한 영국 신교도들의 노력을 그린 영화 필사의 횡단 메이플라워를 소개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